오늘 다윗 시리즈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과 나발입니다. 나팔이 아니고요. 다윗과 나발.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발생한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나발, 아비가일.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등장 인물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도피 중이고 여기에 부유한 목축업자 나발이 등장하고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이 아비가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 챕터는 이렇게 시작해요. 1절.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앞으로 펼쳐질 25장 전체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자 어떤 전환점 역할을 하죠. 이 1절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거대한 영적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부터 홀로 써야 돼요. 이 선지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을 때 어떤 구심점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특히 사울에게 좋기는 다윗에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이자 영적 보호자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멘토였던 사무엘의 장례식에도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처지, 고립감, 상실감. 이때가 감정적으로 아주 취약할 때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이러한 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잃거나 이러한 관계적인 변화가 극대화될 때 신중함을 잃고 분노와 혈기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학년별로 배우는 것이 다르고 또 학교, 중학교가 다르고 고등학교가 다르고 대학교가 다른 것처럼 과목이 다양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의 생애 가운데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비슷해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들고 계시고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시고 24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24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나발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를 일으킨 주인공 등장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아니 어떤 엄마가 아들을 이런 이름을 붙일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나발의 이름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지어준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색하고 무례해서 그리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어리석은 성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나 아마 후대 기록자가 붙인 별명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이 나발은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그 양과 염소는 고대 사회에서 부의 어떤 척도였는데 이것으로 볼 때 지역 사회에서 아마 영향력을 가진 유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털 깎는 날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서는 얼마나 빨리 깎느냐 그런 대회를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양털 깎는 날은 큰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결실을 거두면서 풍성한 음식과 술을 나누는 잔칫날이기 때문에 나그네, 가난한 자에게 이 날이 되면은 그냥 관대하게 베푸는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완고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말이 안 통한다는 의미예요. 거칠고 무례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 행실이 악하다. 사악하고 비열했음을 보여줍니다. 양들의 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이 사람들은 600명의 부하들이에요. 많이 식료품 같은 게 필요하겠죠. 부하들 중 10명을 뽑아서 나발에게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왜 10명이 필요했을까? 한 명만 가면 될 텐데. 음식을 엄청나게 줄 거니까 가져오기 위한 운반책으로 10명을 보냈던 거예요. 나발에게 전할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정중한 인사를 해요. 6절 보십시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 다음 과거 자기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그러니까 양 3천, 염소 1,000마리 엄청난 그 목축 작업에 동원된 그런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과 충돌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목자들을 전혀 해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던 그 과거를 상기시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날, 다시 말해서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 왔으니 관대함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그래서 형편이 닿는 대로 음식을 제공하면 고맙겠다라고 10명을 보냅니다. 이때 다윗은 아마 단순히 조금 주겠지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고 지금 600명을 걷어먹여야 돼요. 당연히 후하게 대접할 것을 자기 자신이 베푼 은혜에 부응한 무언가를 대접받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강한 기도로 10명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나발의 대답 들어보십시오.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웅. 지금 마치 홍승용 형제가 박재홍 누군데? 이거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요, 다윗은 전쟁 영웅이에요. 나중에 아비가엘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지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을 사울 왕에게서 도망친 주인을 배신한 종이라고 반역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을 공공의 적처럼 충성심 없이 신의 없이 아니 왕을 자기 주군을 배신해 그런 떠드는 자가 지금 나에게 떡을 구하러 왔다고 엄청난 모독을 한 거예요. 내가 귀한 음식을 근본도 모르는 자들에게 준다고 어림도 없지 이 말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모욕적인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달합니다. 다윗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24장에서는 죽일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서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나발에게서는 분노를 폭발해요. 제가 재미나게 다윗의 감정 상태를 현대 속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라 그랬더니 부하에게서 나발이 한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뚜껑이 열렸다. 그는 와, 저 XX 선 넘네 라고 생각하며 제대로 빡쳐서 부하들에게 저는 칼을 차라고 소리쳤다.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극대노 그 자체였다.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엔게디 광야에 위치한 들 염소 바위에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공교롭게도 그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가 풀어가는 기회입니다. 칼을 한 번만 내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무슨 분노 가운데 나발이라는 한 개인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다윗이 왜 여기서는 복수의 칼을 뺐을까요?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서 내 행동에 반영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쑥 빠져나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 중요한 원리를 하나 나눌게요. 복수심과 분노의 강도는 상대방과의 관계, 기대 수준에 비례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배신감과 분노가 커져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의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Paradox of expectation. 만족감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만족감은 현실, 실제 일어나는 현실에서 기대감을 빼면 만족감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과도한 기대를 했다가 기대가 높은 경우에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어떤 뭐 리뷰나 평점을 봅니다. 9.3이에요. 와 하고 갑니다. 큰 만족을 기대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영화가 괜찮긴 괜찮은데 내가 생각했던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한 85점쯤 돼요. 괜찮은 영화예요. 그런데 기대보다 별로였다라고 실망을 해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기대가 없어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시간 때울까라고 하는데 친구가 저 영화 보러 가자. 근데 괜찮아. 근데 평점은 8.5야. 근데 내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재밌네?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배신감과 분노가 커집니다. 다윗이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향할 때 다윗의 내면을 나중에 21절과 22절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지배하면서 그의 속마음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한번 보자고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뭐고 그냥 없어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직해요. 너무 정직해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 태어날 때부터 결혼 생활, 자식 낳고 하는 모든 과정이요. 왕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괜찮게 보이지만은 다윗의 가정, 관계는 엄청나게 역기능적이에요. 아주 안 좋은 가정 환경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이 보이는 게 다윗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완전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어떻게 다윗이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노리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까? 그런 가정, 역기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쑥 빠져나간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진 그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는 본능만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주면 나를 개인 아니고 목자, 가족, 그래 전부 다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400명을 동원한 거예요.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수준의 그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났는지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여기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신의 이름을 거는 가장 강력한 행태의 맹세예요. 이 말은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끔찍한 벌을 내리시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속한 그 가속들 아마 수십 명이 피를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보기에 이것은 합당한 분노의 감정이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혈기라고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지만 이것은 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본성만 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무언가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는 어떤 사람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도 사람을 이끄는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성을 상실한 다윗은 무자비하고 전면적인 복수를 맹세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스스로 죄악된 복수를 하려고 계획 세우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맹세의 보증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뿐만 아니라 분노한 다윗은 과거에 기름 부으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라는 그 거룩한 소명, 내가 나발의 집에 이런 살육을 범했을 때 나중에 그의 명성에 평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 없습니다. 앞에 그것만 보입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이런 살인적인 복수심, 우리 삶에 쉽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한 다윗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분노한 다윗의 정신을 확 깨우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그를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하나님의 도구가 보냄을 받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DNA가 있는 다윗은 그것을 듣고 정신을 확 차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울 같은 사람은 이러한 경우에 분노를 실행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계속 연습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실수할 거예요.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와 연결하느냐는 평소에 영적 근육이 있어야만 돼요. 분노한 다윗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발의 한 하인이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해서 집안 전체가 지금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라고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 여인은 파악하고 즉시 행동에 나서죠. 빵과 포도주와 양을 잡아서 그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예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짐들을 여러분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작은 그냥 한두 자루가 아닙니다. 크게 먼저 보내고 자신도 나귀를 타고 다윗 댁에 향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남편의 죄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분노한 남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의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이게 내 주라는 것은 다윗을 높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다윗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를 직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으셨습니다. 피 흘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당신의 손이 당신을 위해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발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 다윗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구원과 심판을 다윗 당신 손으로 행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막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성경 이곳을 읽을 때마다 의아스러워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지. 28절에서 3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이곳까지 찾아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 영구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생활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 생명은 여호와께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언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큰일을 행하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고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32, 33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나니라.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피 흘리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과 당신의 손이 당신을 위해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는. 이 말을 하고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리고 완전히 이승을 잃었던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으로 다윗이 회복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한 의미입니다. 아비가일 당신을 보내신 분 진실로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 정신 차리지 않게 안으셨다면 나는 분명히 피 흘리는 곳으로 갔을 것이고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구원과 심판을 내 손으로 직접 행하는 월권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세상이 선한가? 저는 성경의 진단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나의 선한 의도를 악으로 갚는 수많은 나발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악용하고 이기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 아까 그랬습니다. 다윗은 24장에서 사울을 향해서는 어찌 보면 용서라고도 할 수 있는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장 나발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기대감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어요.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무엇을 해도 죽이려고 하는 기대감이 아주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한 것이 엄청난 크레딧이 쌓여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그를 그냥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가족과 부부 사이에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내 편이라는 절대적인 기대가 있어요. 이 관계에 세워진 것이 가족과 부부예요. 모르는 사람이나 원수에게는 아직 기대가 없지만 부부 사이에는 그리고 가족 간에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암묵적인 강력한 기대의 목록이 있죠. 이 갈등은 바로 이 당연함이 무너질 때에 시작됩니다.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 메커니즘은 타인으로 만나죠. 처음에 모르던 타인으로 만나서 가장 가까운 하나가 되기로 약속한 관계예요. 어떤 관계보다 구체적인 기대가 있죠. 어떤 기대요? 이해해 줄 것이라는. 말을 안 해도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그리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내 감정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뭐 10년 이렇게 적체가 되면은 그때는 큰 배신감 그리고 분노로 발전하죠. 저는 우리 삶을 둘러싼 현실이 참 가혹하다 그렇게 많이 느끼고 요즘은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참조하면서 읽어나가고 또 분류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말 무섭다.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떤 뭔가 세계 얼마나 나를 잡고 싶어 했을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파괴하고 싶어 했을까? 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보호해 오셨구나. 우리를 둘러싼 삶의 가혹한 현실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직장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얼마나 반가워하고 신입 왔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하는 직장 상사로의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기대감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무너뜨리는 자녀. 아, 3살, 4살 때 빵긋빵긋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넣어봐, 넣어봐. 그러면서 오더라고 막.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그랬던 자녀가 내 삶을 힘들게 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을 힘들게 하기로. 그것이 미션인 것처럼. 배반이죠, 배반. 어떻게. 정말 배반이죠. 배우자 우리 어떻게 만납니까? 사랑해서 만나죠. 끌리니까. 와, 저 사람만 함께 해주면은 정말 사랑할 것 같다. 저 사람만 네 옆에 있으면, 저 사람만 확보되면. 그런데 그 신뢰, 기대감이 깨어지죠. 부모에 대해서도 그래요. 완벽한 부모가 없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고 나를 하나님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모들도 많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 부모를 바라보는 거죠. 자, 이럴 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깨어졌을 때. 이럴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럴 때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예상치 못한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은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발을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나발은 삶 가운데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학교예요. 예기치 못한 비난이나 예상치 못했던 모욕이나 갑작스러운 배신이나 나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나발로부터 졸업한, 제외된 그런 인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나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나의 나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주께서 우리의 취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분노에 사로잡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성을 잃는지 주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이성을 잃을 때, 분노할 때 나의 정체성을 잃고 또 심지어 사명감도 잃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감 자체도 됐고 이런 감정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단위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신 은혜예요. 내 삶에 당한 행태의 나발이라는 존재가 일으킨 평지풍파, 그것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분노 가운데서도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과 욕망의 주도권을 여전히 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다가와서 그러지 말아라고 할 때 고집을 피울 수도 있고요. 감정과 욕망이 지금 나를 들끓게 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그 순간에 선택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시 멈추라 라고 할 때 듣는, 붙잡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단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아비가엘을 보내셔서 그의 분노를 멈추게 하신 주님,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